오늘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 가져오는 가정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정은 우리가 경청하고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변경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런 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초대는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은 장소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배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은 고통스럽게 관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의견 불일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하거나 약하거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뿐만 아니라 태도에 맞서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하여 로마서 15장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을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려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며칠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왕국을 공개적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과 관련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셨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행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관용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와 로마에는 몇 가지 유서점을 공유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에선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다른 그룹을 떠났고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죄된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인도 과거에 먹던 이교도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이벤트에서 이런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개 거래에서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각각에서 바울은 두 당사자를 식별합니다. 그는 한 그룹을 강한 자, stro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을 약한 자, weak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약한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두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이 약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보통 의미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들은 자제력이 낮습니다. 또는 그들은 도덕의 감각이 적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바울의 생각에서 약한 의식은 거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약한 양심이 너무 약해서 더럽혀진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더럽혀진 느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에 너무 약합니다. 그들은 뚜렷하지 않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뿌려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한 양심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당신이 회색 영역을 밟고 있다면 불안하고 비난받습니다. 여기 약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든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색 지역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중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색 영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되어야 합니다. 위와 아래, 좋고 나쁜 것, 그리고 모호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강한 자를 식별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강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강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미신적이지 않고 로마 사람들처럼 도덕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덜 변덕스럽고 유연합니다. 그들은 모호함에 대해 괜찮습니다. 또 그들은 회색 영역에 편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롭고 도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과 고린도전서 8장 모두 약한 자들에게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강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바울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약한 자들에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사람 또는 약한 사람을 관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고 강한 사람들이 편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편협한 사람들에게 편협합니다. 그들은 오직 심판하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또 그들은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독선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실제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쪽도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이고 편협하지 않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한 문제는 포함과 제외함입니다. 그러나 잠시 포함과 제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포함은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포함하고 싶어 합니다. 제외함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거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외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제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퇴학입니다. 나에게 멀리 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 하려면 나에게 힘이 있다. 그리고 나를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 모든 행동이나 말을 비판하고 당신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제외에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도 예속도 아닌 동화입니다. 동화 속에서 당신은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만 당신은 나처럼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화는 배제의 한 형태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이 있고 당신은 진실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관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우리 모두가 상대주의자인 인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적인 편협함은 진실에 대한 나의 견해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힘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허용오차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처럼 상대주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당신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위험한 존재이고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포함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배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자라고 하는 사람과 약자라고 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제외하는 형식을 연습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한 자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도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고 그리고 강자는 나는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한 사람들이 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되고 분리허용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로마서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환영을 하라고 서로를 환영하라고 말합니다. 환영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사용한 것과 같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바울은 관용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훨씬 넘어서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영하라,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의견으로 다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영이라는 단어를 보면 환영이란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받아들인다는 뜻과 동의한다는 뜻과 집에 누구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초대를 시작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누군가를 당신의 집으로 환영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 단어는 매력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슬람바노. 이 단어는 정말 매운 고추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과 당신의 곁으로 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손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함께 여행하는 것, 나는 당신을 내 옆으로 끌어당기고 나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이것은 그들과 함께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약자의 연약함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합류하고 그의 약점을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제외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는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을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리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길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신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은 그것은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나를 편협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 하면서 힘센 형제를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자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감심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형제가 프로슬람바노를 약한 형제에게 하기 원합니다. 손을 뻗고 그것들을 당신에게 데려오고 다투지 말고 그냥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각자가 믿는 것과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환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는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볼 때까지는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야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택할 때 당신의 믿는 모든 것을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우선순위를 평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애정을 평가하셨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더 솔직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동의합니까? 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영향력을 사용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플러슬람 바노 방식으로 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플란스노바노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은 쉬지 말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이 당신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과거이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당겨 그분과 함께 걷게 합니다. 우리의 부서짐과 옳고 그르고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독특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것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위해 내 자유를 제쳐놓을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진실한 겸손으로 걷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